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죠? 물론 5월 8일 날짜는 지나갔지만 오늘은 전국의 교회가 또 미국도 어버이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그 소원해졌던 사랑 또 효를 기억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개원 70주년 기념으로 재밌는 설문을 하나 했어요.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국의 4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는, 그들은 영어를 모국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4만 명이니까 많이들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쭉 모아서 서열을 매긴 겁니다. 제일 1등이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가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 세 번째가 스마일. 한번 웃어보세요. 세금 안 내니까. 웃음은 좋죠. 네 번째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40번째가 뜬금없이 호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호박. 그리고 호박 다음의 단어가 41번째 바나나. 그리고 49번째가 우산. 그리고 50번째가 캥거루. 근데 50번이 이어져 내려올 때까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 밑에 부제가 아주 재밌었어요.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아버지 자리가 늘 그렇죠. 정말 중요하고 절실할 때는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모르죠. 아버지 자리를.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이 나이 변천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네 살 때는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이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정말 아는 것이 많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죠. 여덟 살이 되면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곧 초등학교를 졸업할 12살쯤 되면 아빠는 모르는 것이 참 많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제일 혼란기죠.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나요?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5살쯤 되면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 기성세대잖아요. 30살쯤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불혹의 나이인 마흔이 되고 이제 자녀들이 한둘씩 머리가 코 올라오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초로의 나이인 50이 넘어가면 우리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그리고 이제 인생의 햇빛자락이 얼마 남지 않은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늘 아버지란 두고두고 돌아가신 뒤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분, 그렇죠? 그리고 그 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란 늘 돌아가신 다음에야 보고 싶어지는 분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지없이 천진난만한 소년이 된다. 늘 아버지는 뒷동산 큰 바위 같은 분이고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그늘이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기 아버지 얼굴이 있고 어머니 얼굴이 있죠. 그때쯤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이 땅의 분들이 아닐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주 5월 둘째 주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라는 좋은 전통이 있죠. 근데 유래를 들이다 보면 이 어버이날의 전통은 우리 민족이 생성한 날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건너왔죠. 1903년에 미국에 가면 그 동부에 필라델피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거기 어느 조그만 마을에 에너자비스라는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안나라는 딸을 데리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몸이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안나는 그 이듬해부터 어머니 기일을 기념해서 교회 어머니 연배쯤 되는 어르신들에게 어머니를 추모하고 추억하면서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을에서 소리소문 없이 번져가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조그만 전통이 되어갑니다. 이걸 1914년도 미국 의회에서 이제 마더스 데이라는 날을 제정하게 되고 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에 이것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어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또 열흘 후인가요? 일주일 후인가요? 5월 15일인가요? 10일 그 아버지 날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날짜는 정확치 않은데 이 두 날을 합해가지고 어버이날로 결정을 하게 되고 정식으로 74년도에 국가 휴일로 지키게 되죠. 뭐 이런 날을 국가가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 자체는 뭐 12월 이유는 없는데 좋죠. 중요한 것은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미래 충격이라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이미 종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을 몇 가지 예단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개념의 붕괴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싱글 가족이 늘어나면서 기본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나 개념은 무너질 것이다. 여기에 부수적인 현상으로 아기를 태아상점, 다시 말해서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싱글 가족은 늘어나고 그런 거를 매매하는 직업이 중요한 직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예견을 내놓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이제 부모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과제를 내준 겁니다. 남학생들은 이런 쪽에 좀 정서가 굳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글들이 나왔어요. 부모란 고마운 분, 꼭 은혜를 갚아드려야 될 분, 이런 정도로 이제 글들이 쭉 나왔는데 어느 여학생 글에 내용을 이 교수가 그 글을 쓰면서 인용을 한 걸 제가 읽어본 겁니다. 어느 여학생이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나는 어머니를 참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든지 어머니 자리든지 그 삶은 무척 외롭고 고달프고 인내를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참 서글픈 자리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유독 십계명에 포함시킬 정도까지 효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가? 바울 서신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를 설명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항목 하나가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글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남겨놓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는데 이 효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도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원리가 이 관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을 좀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6장을 열어놓고 앞을 잠깐 보고 본문을 보십시다. 여러분, 원래 성경책은 장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원래 기록할 때 최초에는 책별로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창세기 이렇게 통으로 돼 있었지 장절이라는 개념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사본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성경을 베껴 쓰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야, 이거 후대의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연구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겠다. 뭐 한 구절을 찾으려면 그 몇 페이지를 넘기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연구 끝에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눌 때 기준이 내용으로 구분을 하고 내용으로 절을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절을 나눌 때 조금 무리한 작업이 곳곳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주 좀 무리하게 나눴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6장입니다. 사실 이 6장은 여기서 끊어서 6장이라고 새로 시작해야 될 항목이 아니고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5장 15절에서 끊어야 돼요. 자, 볼까요? 5장 15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학교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앞을 보세요. 지금 15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했는데 여기 아주 익숙한 본문 하나가 등장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이 소개될 때는 굉장히 좀 편협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불러 능력, 은사, 방언 이런 쪽으로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지러진 편견된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내용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건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은사도 받을 수 있고 또 불러 뜨거운 능력도 받을 수 있는데 곧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문제는 틀린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핵심 가치가 뭐냐?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와 마지막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을 연습하는 것이 순종을 연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마지막 가치예요.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어디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22절을 볼까요?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시작.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9절을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 안에서 복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현장을 어디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요구하고 있어요? 가정이에요. 대성이처럼 굴면 안 돼요. 우리 3일 뉴스 봤잖아요 지금 방금. 거기 나오는 친구 이름이 대성이죠? 물론 이제 설정이지만 그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능력 있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험한 말에 애들 잡고 사모님 나무라고.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견디다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말 끝에 여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입을 싸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삽시다. 왜? 강대상에서만 세워지면 이 남편이 천사야. 그런데 집에만 오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입을 싸가지고 강대상 가서 삽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전부 부처님 얼굴처럼 천사들이에요. 아, 그 부처님 얼굴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응?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집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장으로 요구된 공간이 어딥니까?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가족 단위 속에 무슨 관계를 지금 보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아닌데 밖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재밌는 설문 가운데 당신이 다시 결혼을 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85%가 골이 비었냐 그러더래. 85%가. 참 서글픈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 그 말이. 아멘. 자, 첫 번째 자녀들아 또 앞을 보세요. 제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한 절 한 절에 담아진 의미가 무언가를 설명드리면서 결론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목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발견하는 현장이죠. 자녀들아 테크나라고 돼 있어요. 이 원문이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면 제 이름을 그냥 부르라고. 테크나 이게 자녀들아 그 말이에요. 테크나.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성경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한 가치입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어서 이것을 깨달아 믿을 뿐이고 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고 차이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과 지향점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자, 그렇다면 자녀들아,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해당되는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 또 앞을 보세요. 안에서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밖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 대학부에 한 녀석이 유학을 갔어요. MIT 공과대학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아주 꽃꽂이를 잘하시고 굉장히 활달한 분이에요. 근데 한날은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좀 아주 목소리가 안 좋게 불편하게 왔습니다. 전사님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예. 왜 그러세요? 아, 우리 아이 때문에 상담 좀 하겠대요. 그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 가까운 한인교회 이제 들어가서 멤버십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어느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대목을 설명하다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런 흑백 논리로 이 본문을 가리키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밖에서의 반대 개념으로서 아니 아니에요. 그럼 뭐냐? 들어보세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 안에 원리와 통치와 복종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주 안에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이에요. 백성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런 안과 밖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입고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또 앞을 보세요. 여기 순종하라라는 말은 휘포쿠아라는 말을 써요. 휘포쿠오 또는 휘포쿠아.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무엇 무엇 아래서 잘 듣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누구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장 죄인이 타락해서 망가진 관계가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병이 들었어요. 이게 제일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연습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효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나 부모님 잘 모셔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공경을 연습하는 툴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한다 그러죠. 아니, 눈으로 멀쩡히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그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우리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근거와 출처가 누굽니까? 육신의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 밑에 잘 듣는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을 회복하여 가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떡하니라? 자, 또 앞을 보세요. 옳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옳다의 반대말? 틀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국어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여기서 이것이 옳은이라는 말을 틀린 것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본성이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옳다는 개념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를 하늘로 둔 짐승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망가진 게 이 본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항목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무너진 본성을 부모 공경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해가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의 문제는 내 상실되고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해가는 싸움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순종하여 살 때만 행복자로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제일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망가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게 뭐예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죠. 그게 십자가에서 거듭난 백성들의 순종의 덕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자, 순종은 뭐고 공경은 뭘까? 이 공경이라는 말은 값을 매겨라 그 말이에요. 값을 매겨라. 이 값을 매기라는 말은 말이 어디서 어원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비중 있게 여겨라. 즉 그 우리 그 인체 기관 중에 제일 무거운 장기가 뭔지 아십니까? 간이라 그래요, 간. 간대가 부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의학 개념에서 나왔어요. 몸의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간이에요. 부모님들을 집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가치를 매기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말인데 비중 있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왜? 늙으면 자연히 상실이 와요. 첫째, 건강이 잃어집니다. 건강이 잃어져요. 둘째, 자비가 떨어져요. 따라서 자연히 재정의 상실이 와요. 돈 떨어지면 뭐도 떨어지죠? 관계가 끊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쳐질 재앙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정서적으로 무너져요. 5대 상실입니다. 5대 상실. 그래서 이제 늘 부모 세대는 어느새 우리 가정에서 다음이 되고 나머지가 돼요. 그걸 피치 못하게 겪어야 되는 부모 세대로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가정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모두 몇 개로 돼 있어요? 열 개로 돼 있죠. 그리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대인 관계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둘을 합해놓으면 10계명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딱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했죠. 먼저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사실 십계명의 축약판입니다. 자, 그런데 5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절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군데 들어가요. 대인 관계의 계명 속에 첫 계명, 5계명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 3절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친히 효도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효도하는 사람은 전부 부동산 재벌 되겠네요? 그 얘기일까요?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안을 이스라엘은 예레츠 땅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땅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공간으로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여를 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리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약속을 5계명에만 유독 하셨을까요? 여기에 굵은 구원의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가끔 이제 청년들, 이제 가정사에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떤 친구들 참 기가 막히게 지내요. 제가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동의는 할 수 없는데 이해가 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 겪어보셨어요? 근데 네 아버지를 왜 겪냐?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한번 하루만 지내보세요. 그리고 쭉 아버지에 대해서 그 겪었던, 대못 박혔던 아픔을 얘기하는데, 야, 뭐 그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얘가 이해가 돼요. 근데 얘가 말 끝에, 목사님, 어떤 때는요, 정말 아버지 죽이고 싶어요. 그 말은 동의할 수 없죠.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이놈아, 아버지는 퍼스널리티 때문에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야. 퍼스널리티 때문에 섬겨야 되는 분이라면 나서부터 자격이 없어. 나도 아버지 자격이 없어. 아버지는 퍼스널리티 때문이 아니라 포지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셨어. 아버지라는 위치 때문에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거야.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부자 간의 부모 간의 관계 때문에 오랜 아픔을 겪는 형제자매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때 정말 이해가 돼요. 그 형제의 말을 마지막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그래요. 이 발언은 유대 문화상 신명기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나에게 돌아오는 가치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유산을 챙겨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하고 절연하겠다는 얘기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빨리 좀 가시죠. 이 공공의 적에 나오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그 결말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줍니다. 떼서 줘요. 이 네 몫이다. 좋아라 그 몫을 챙겨서 아주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립니다. 머지않아 예상대로 창기와 다 들어먹고 그는 거덜이 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 치기가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바닥에 떨어져요. 그때서야 자의식이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게 천지인데 미쳤지. 미쳤지. 그런데 아버지의 품성을 믿고 일어나서 돌아가요. 아직도 동구 밖에 직구하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매일 문 밖에서 이 자식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멀리서 초라한 행색 하나가 보이는데 아무리 거짓거리 되어 변했을지라도 아버지는 내 자식인 줄 한눈에 알아보죠. 뜁니다. 뜁니다. 왜 뛰었을까요? 반가워서. 유대 사람들의 관습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뛰는 법이 없어요. 근데 달려요. 달리는 아버지. 이 자식이 마을로 들어오다가 공동체 누군가의 눈에 먼저 띄어서 발견이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의 공정한 결과예요.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알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띕니다. 덮어버려요. 내 아들이야. 안 돼. 아무도 손 못 대. 그리고 그 아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베끼고 씻긴 다음에 옷을 입히나요? 좋은 옷을 입혀라. 신을 신기나요? 좋은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았나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항상 풍성하게 하세요. 이 구원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생명 주신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기에 아버지 얼굴이 있고 어머니 얼굴이 있어요. 그때쯤 그분들은 이미 이 땅의 분들이 아니죠. 돌아보니까 저도 아직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어머님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길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원을 나서면 여러분 먼저 전화드리세요. 매달 꼬박꼬박 올라오는 용돈 그거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음성 한번 들려주는 거, 한번 말 건네주는 거, 한번 알아주는 거.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꼭 어린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을 배워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죠. 오늘도 이 말씀이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으로 예배 현장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내가 평생 남은 길 동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이미 이 땅의 분이 아니시라면 또 좋은 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그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무난하고 있는지 또 깨어진 오랜 관계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은 없는지 부모님 몸은 건강하신지 돌아보십시다. 금은보화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사랑, 관심, 전화 한 통이 필요한 분들이 이 시간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최고의 효도는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생명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